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강의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2월 6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3시에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뵙는 것은 아마 이것으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핵심 단어는 온전함이죠.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온전함에 대한 표현들을 여기저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손 마른 사람, 즉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날 12명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11명을 선택을 하신 것도 아니고 13명을 선택을 하신 것도 아니고 딱 12명을 선택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온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일을 하실 때 숫자를 주로 3, 7, 그리고 12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숫자이면서 온전함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명을 선택을 하셨죠. 이 12가 바로 온전함을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할 때 열매가 바로 온전함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나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고, 뭐 싹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져야 그래야 그 나무가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즉 이 반석이 바로 온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쳐올 때 막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죠. 온전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온전함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성도가 바로 온전한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해 주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같이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는 것. 나를 모욕하는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 있죠. 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모습이 바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 이 온전한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본능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육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내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그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무서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을 내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손가락을 거두어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솟아 올라오냐면은,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안 맞는 감정들이죠. 물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은, 손가락을 거두고요, 팔을 이렇게 벌리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은 손가락을 접는 대신에 두 팔을 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준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을 하면은 그건 곧 예수님을 대접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분명 아이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악하게 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선을 행했으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선을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꼭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악하게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 선하게 대했으면 나는 예수님을 선하게 대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온전한 제자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허물은 숨겨두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가리켜서는 들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둥, 들보. 내가 정말 크게 보면서 정죄하고 확대했던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들보이고 내 눈에 크게 보이는 남의 저 허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보와 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나의 허물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들보같이 큰 것인데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막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허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 허물이 어떤 것인지를 딱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들보가 내 안에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하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정죄하지는 않을 겁니다.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죠. 이런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에 관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은 선 이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선을 쌓은 자는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을 쌓은 자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입만 열면은 골프 이야기 하는 분들은요. 늘 골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골프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골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은 정치 이야기 하는 분들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한 것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입을 열면은 정치 이야기가 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하는 것은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관심.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면 하신 말씀들이 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다 하실 때에도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가 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득세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핍박하고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없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 세상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십시오. 재물이 없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재물이 없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먹여주는 것, 재워주는 것, 그곳에서 잠을 자고 먹고 이렇게 사역을 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 왜 밥을 먹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습니다. 왜 직장을 다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닙니다. 왜 살아갑니까? 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주시고 저 사람 더 이상 모독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게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좀 바보처럼 삽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위에서 축복해주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저런 사람이 있냐?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뭔처럼 바보가 있냐?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사람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다들 이 시기가 언제나 끝날까? 어쩌면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한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